목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7장 13절에서 29절 낭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다녀란 말이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무조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일부러 넓은 문, 평탄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말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당시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들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례하기 위해서 그 성을 들어갔을 때에 그 복잡한 길, 크고 작고 편하고 어려운 그런 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평탄한 길만을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이 다니기 좋아하는 길, 또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번역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성공한 인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을 말하지만 그런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현대적으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이요. 끝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하면서 딱 끝이 나는데 앞에 5장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5장, 6장, 7장 전체를 놓고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실하게 그냥 주일 잘 지키고 말씀도 읽고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바래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했나? 내가 좁은 문을 갔을까? 이 길이 바른가? 이런 고민과 집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도우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너무 안이하게 편안하게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를 또 고민해야 되고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메시지 번역에는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요 말을 익숙한 말이에요. 잘 들어온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보면 구약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분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기다려봐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빠른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를 봐라. 다른 번역에는 댄데미를 봐라. 그들의 삶을 너희들에게 예언한다. 너희들에게 설교한 자들의 댄데미를 보라. 그런 말 수 있다는 거예요. 댄데미가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교한 내용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나 예언한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나라는 것을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번역에는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을 착취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로도 여러 가지 일들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아프냐고 위로하고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악랄한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가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됨됨이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터인데요.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이 22절에 가면 또 주여 주여 두 번 반복이 돼요.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살아가거든요. 어릴 때 참 많이 따라 불렀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기도하며 심지어는 주여 주여 두 번이 아니고요 세 번이나 불렀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경고하시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번역에는요 출입 암호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뭐 아라비아 그 누구죠? 뭐 40민의 도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제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 이야기 보면 야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겠구나. 열려라 참깨 기억나시죠? 열려라 참깨 하면 돌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보석이 보물이 들어 있는 거 꺼내 가면 돼요. 열려라 참깨. 근데 열려라 참깨라는 것은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호를 알면 돼요. 그래서 출입 암호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나는 나쁜 놈인데 내 생각에는 괜찮은 사람이 느껴지지만 사람이 하나 볼 때는 이게 아니야.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구원받냐고요. 주여 주여라고 열려라 참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중요치 않다. 22절 그날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에는 말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이게 무심하게 읽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경고하는 그 말입니다. 너 그날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날이 큰일 난다. 이 말이 바로 그날이란 말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날이란 말을 들으면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메시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혼해주신 우리의 사업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뜨끔한 거죠. 왜? 사역자들에게 정말 이게 뼈아픈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설교했고 심지어는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귀신까지 쫓아내고 내가 주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 선교단체를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23절 그때에 뭐 그날에나 그때나 같은 말이겠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참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기준은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아시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주문처럼 외치면서 열심히 한들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과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전부 다 사람이 볼 때 야 열심히 한다, 너무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업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정말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낼지라도 예수님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계속 평생의 헌신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이다. 유력자. 유명한 자, 힘이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24절 이어지는 말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앞에 있던 저 말 전부예요. 오늘 읽은 말 전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의 인생을 지어야 되는 말씀이 반석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어떤 말씀요? 뭐 한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알아주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좁은 문을 택하는 자고 이 길이 일부러 내가 고생해야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요. 이 선택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야기 너무 길어지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앞에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딱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 말씀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 헛것인 거죠. 헛것이다 이 말이 바로 25절에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진다. 자, 우리도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말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마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되돌켜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알게 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에 반석에 지은 집은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시세말로, 이 시체말로 이거는 잽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영감보다 훨씬 더 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이야, 우와, 그들이 전에 들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엄청난 걸 지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산에 그 성전 산 위에다가 지은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내 말 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을 위에 집을 짓는 자, 인생을 짓는 자,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말들을 행하지 않으며 하지만은 제대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 집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근데 읽어보면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야, 뭐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까? 아, 이게 뭐 거꾸로 인생을 살고 이야기하니까 놀라운가? 우리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솔직히 이게 왜 놀라운지를 잘 모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투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랍비 암무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랍비 누구누구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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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하라고 토론도 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선배나 유명한 율법학자의 이름에 그 권위에 기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이런 투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투로, 그런 느낌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읽어. 내가 말한 대로 살아. 이런 투예요. 되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서 읽으니까 이게 그 느낌을 모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다. 이게 느낌이 틀린 거죠. 말하는 자의 그 마음과 그 풍기는 풍모와 그 느낌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며 오늘 이런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런 느낌이 다섯 번 나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이 길게 계속되니까 제가 다섯 번을 딱딱 끊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제 번역을 말씀드렸죠. 참 좋은 말투입니다. 말 글귀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대전이죠. 대전하고 광주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독교 관련 학교에서 이제 확진자가 또 100명 단위로 뭐 계속 또 넘어서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어기는 데 많아요. 많은데 또 하필이면 그래서 참 목사들은 정말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이제 1월, 2월 초 되면 또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근차근 서서히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피로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무모하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흑사병이나 이런 중세시대에 유행병이 돌았을 때도요 그냥 외치고 예배드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겁니다. 잘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례교 아이들과 선교지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가 걱정하기는 이제 오늘 이제 저녁부터 이제 또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참으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